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성별이나 출신 성분이나 자기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을 믿으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별이라든가 출신, 뭐 성분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의 관습을 사용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을 유업과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바울이 말하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세상 초등학문이 무엇을 뜻하나요?
네, 어렸을 때란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은 세상의 기본 원리, 세상의 교훈, 우주의 기초적인 원리 등을 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교훈 아래 있었을 때는 우리가 종노릇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 중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도 있었지만 무엇 아래 있던 자들도 있었다고 말씀할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으려는 자들과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혹시 신자들을 향해 아들이라고만 불러서 자매님들이 서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표현일 뿐이고 아바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신자에게는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과 율법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을 보며 무엇을 안타까워하나요?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아시는데도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는 표현을 볼 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우주의 기초적인 원리나 힘 혹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목사님,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그 대상이 이방인인 것을 고려할 때는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이고 율법의 행위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 속의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사님, 근데 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우선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로서 대부분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유대인의 삶을 포기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명쌤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하나쌤이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위한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는 갈라디아 신자들로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나요?
바울을 업신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서로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할까요?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원수가 될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 사도와 신자들을 이간질해서 갈라넣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울과 신자들을 이간시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신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열심히 따르고 사랑하게 만들려는 자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와 신자들을 이간 붙이는 자들은 사꾼과 같이 자기 배를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18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그런데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을 열심으로 사모하는 바울은 신자들이 싫어하고 자기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영적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른 소리와 엄한 말씀으로 신자들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을 책망하고 있나요?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신자들을 이간 붙여 갈라놓고 신자들로 자기들을 추종하도록 만들려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 아래 머물려고 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 여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종에게서 난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각각 무엇을 따라 태어났다고 말씀할까요?
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난 자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키는데 두 여자는 각각 무엇을 비유할까요?
종 노릇의 여자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인 하가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유자인 여자는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로 율법과 성령의 약속을 설명합니다.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따라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신자들은 율법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버림받아 황폐한 이스라엘과 홀로 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되고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선 이 말씀을 공부하며 오해와 잘못된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여종 하갈과 자유하는 여자 사라,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한 말씀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이스마엘의 육적인 후손들을 저주받은 민족이라거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적인 혈통이나 신분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할까요?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과 같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자 또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비유를 통해 율법의 행위를 고수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성령의 약속인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자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녀이자 약속의 자녀일까요?
아브라함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녀이자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보미양쌤이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을 읽어주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을 쫓으려고 하나요?
바른 교훈보다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또 사욕을 채워주는 말이나 스승을 쫓아요.
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배워주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배워주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내며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영적 부모와 스승으로서 어떻게 사나요?
신자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열방으로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고 배워줍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을 보며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하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과 약하고 천한 우상이나 율법의 종이 되어 살려고 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지인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왕의 아들이 끼는 반지를 끼고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도 거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신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세상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던 날부터 항상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 제가 세상의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말씀으로 믿고 또 참된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성경을 읽는다든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아들만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딸은 많이 등장을 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형제 자매를 대표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전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라디아서 교회 사람들과 바울처럼 자신의 눈을 서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세상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세상의 원리나 우상이나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대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기록했느냐? 예레미야 25장 9절과 11절을 보면 포로기 기간에 대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 두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침략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된 다니엘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힘써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힘써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다니엘 9장의 시점이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채워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 9장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2년에서 3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깨달았을 때가 다리오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으로 바사인의 왕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리오 왕은 2년 정도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다가 그 이후에 메대가 바사와 합쳐짐에 따라서 고레스 왕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즉위한 그 해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이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릴 거라는 그런 것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내용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단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포로기 70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정도 기도에 힘을 쏟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니엘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의 시간적 배경은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애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법이었고요.
아,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하는 걸 절대 들키지 않아야겠네요. 안 그러면 사자법이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숨어서 몰래 기도를 해야 했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다니엘은 일반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도 자신의 생명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지금 드리는 기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기도에 대한 강력한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은 어떤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무엇보다 다니엘과 같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소원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한 모습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 형제님 말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포로기 70년은 다니엘의 기도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때에 맞게 끝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루어질 일인 거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였던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무언가를 준비할 때 그때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만일 기도로 준비됨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잠시 잠깐만 놀라워했을 뿐이지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는 못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군요.
그렇네요. 반대로 이런 모든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순환이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믿음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그 일이 믿음의 유익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만 감탄하고 놀라워하다가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으려면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혜가 주어져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두려움이 커져 있다면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할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이라는 장소에 군대를 보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신하인 게하시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서 꼼짝없이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엘리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게하시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었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게하시의 눈이 자신처럼 영적으로 떠지도록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는 열쇠가 된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엘리사와 게하시가 봤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선명하게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영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느껴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한 누군가와의 만남,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마다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내 생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익할까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면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에 강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곧바로 기도를 그만두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론가 길을 떠날 때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대로 내 기분에 이끌려서 길을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던 길을 쉽게 포기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포기가 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길을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길을 가는 이유도 분명하다면 또한 어디쯤에 목적지가 있는지도 알고 있다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아마도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길을 걷는 것과도 같겠네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목적지가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어주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말씀이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계속 기도를 하도록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된다니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싶어지네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과 연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워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찾고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면 더욱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기도를 무척 기쁘게 들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드릴 때 함께하면 좋을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시편 말씀 자체가 기도이고 찬송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편의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시편의 내용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또 때로는 힘듦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시편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데 탁월하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유익하지만 기도할 때 시편의 말씀이 특히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시편을 앞세워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다짐입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약속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가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로 준비되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새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말씀의 근거를 둔 기도를 드려야 기도에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기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고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은 과연 누구랑 대화할 때 또 누구의 대화가 가장 그립고 기다려지고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제 아내나 저랑 친한 친구들과 대화나 뭐 연락할 때가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게 기쁠까요?
아무래도 제일 사랑하고 친밀한 사이니까, 뭐 친한 사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면 그런 대화를 안 하시면, 대화를 안 하시고 약간 문자나 대화의 차이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좀 더 대화가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혹시 그러면 수혁 형님은 가장 편안하게 기다려지고 막 기대되고 두근거리는 그런 대화나 친구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네, 있죠. 아마 친하게 뭐 숨김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네.
그러면 그런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려 할 때 가끔 먼저 연락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전화로 대부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문자보다는 전화를 네, 선호합니다. 뭔가 전화를 할 때는 그 친구의 이런 억양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전화랑 또 이렇게 마주 앉아서 뭐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의 차이는 또 있을까요?
아, 또 마주 앉으면 또 그게 더 좋죠.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약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연애하던 시절이 좀 약간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문자가 항상 기다려지고 또 문자를 받다가는 오히려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또 대화를 하다가도 잘 안 되면 또 만나가지고 가끔은 먹기도 하고 뭐 놀는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라고 했을 때 저는 신약성경을 봤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아니 사역을 하시다가도 병자를 고치시다가도 갑자기 기도하러 가시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갑자기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열두 제사를 세워야 될 때도 기도하러 가시고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하시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굳이 우리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왜 기도를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하 기도가 그냥 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이 드러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느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더 예민해진다 해야 될까요? 더 세밀해진다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것처럼 가까워 있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혁 형제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또 새롭게, 새삼스럽게 또 배운 게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뭔가 좀 어떻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장기를 좀 많이 뒀거든요.
아.
근데 그때 장기에서 지다 보면, 네. 아, 좀 제발 좀 이겨야 되겠는데? 네. 이러다 보면 밤에 장기를 드는 꿈을 꾸더라고요.
오.
네. 그런 날은 다음날 가서 이겨요.
오, 그쵸, 그쵸.
네. 네. 그런데 지금 뭔가 개개인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순 없잖아요. 네, 이기적으로 나 잘 되게 해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계시노나 하는 것을 예,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